국민통일방송 20부작 기획 인권생활 뒷담. 제16부 한 다리로 쏘아올린 꿈.
안녕하세요. 박주희입니다. 여기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가슴 뭉클한 인간 승리의 위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강혁 씨인데요. 남북의 평화올림픽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죠? 최강혁 씨는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조금은 낯선 말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올림픽을 말하는데요. 네, 최강혁 씨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고리를 떠돌다 남한에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장애인으로서 탈북민으로서 이뤄낸 우리의 최강혁 씨 정말 대단하죠. 남북을 잇는 통일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인권생활 뒷담 오늘 16부부터 20부까지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강혁 씨 인생사 자체가 장애인 인권의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빨리 만나보시죠. 먼저 늘 함께 해주시는 경기남부 하나센터의 서태영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세월을 거슬러 가시는 것 같아요. 더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강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저도 처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창 장애인 올림픽 이후에 유명 인사가 되셨다면서요. 네, 그 과정을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이 지나긴 했지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그러면 그 메달을 목에 딱 걸 때 당시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는 메달을 처음 딴 거고요. 최초로. 네. 그리고 또 그 메달을 국내에서 치러지는 그 거대한 행사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물론 색깔이 좀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노력의 결과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운동할 때 저는 좀 조금 즐기는 시간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좀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그 큰 대회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아이스하키 종목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취미로라도 이렇게 접했으면 좀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던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좋은 그 감정과 시간들이 많았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때 상황이었으면 강혁 씨도 되게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탈북민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센터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하여튼 그 패럴림픽 때 동메달 시상식을 보면서 우리 강혁 씨 얼굴을 보고 제가 아 대단하다 너무 자랑스럽다 저도 이제 되게 감격스럽게 봤는데 우리 강혁 씨는 저의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15년 전에 2006년도에 한국 YMCA에서 북한의 그 자전거 통일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할 때 그때 우리 강혁 씨가 청소년 시절 때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목포역에서 저희가 임진각까지 한 700km를 달리는 그런 전국 종주였는데 그때 우리 강혁 씨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의족 상태로 자전거를 일주일 동안 700km를 탄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 근데 15년 전에.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혁 씨의 그런 성공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영어가 있었죠. 강혁 씨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네. 유명한 영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 강혁 씨가 북한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렇게 행복한 시간, 행복한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말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지금 강혁 씨가 갖고 있는 장애 어떻게 돼서 이런 장애를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어려웠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또 과거형이 됐고 또 편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는데 전에는 좀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싫었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감도 생기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었죠. 근데 고향에 있을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불만은 없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계기가 또 쉽진 않았죠. 또 아빠와 엄마가 또 이렇게 또 서로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 관계를 끊으면서 저희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이제 서로 부양하기를 이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해 아빠랑 엄마랑 이혼했던 그 해가 9살 되던 해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네가 키워라 네가 키워라 이러면서 서로 밀어지다가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돌봐주셨어요. 근데 그 시기가 그 고난의 행군 시작할 때쯤, 근데 그쯤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도 이제 생활이 되게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도 이제 저희를 좀 배척하게 됐고, 근데 그거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밖으로 전전긍긍 하게 됐어요.
꽃제비.
예, 꽃제비 생활을 많이 했죠. 제가 한 4,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동생을 이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거리가 지저분하고 이러면 안 돼서 그 거지들 이제 보여지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그때 그 이제 잡아가고 이제 가둬두고 이런 그 안전원들, 그 한국어로 말하면 경찰, 그런 분들은 이제 잡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도망을 쳤는데 이제 동생은 이제 잡혀간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그 동네에서 어울리는 형들을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한국에서는 아이스케끼라고 하지만 북한은 까까오라고 그래요. 까까오도 팔고 또 남한 지방에서 또 사과도 갔다가 북쪽에 팔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까까오 팔 때 그 기차 설 때마다 팔고 다시 타고 가고 이랬던 상황에서 기차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 기차에 다리를 잘리게 됐죠. 그래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꽃제비 생활을 한참 하던 때라서 13살? 네, 한국에 오기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 이렇게 기억은 못하지만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어서 근데 좀 정확하게 말해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3살
때. 네. 그러면 사고가 났으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다리를 절단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다행히 제가 주둔이라고 하면 이상한가? 그 보통 생활을 하던 그 기차역이었어요. 집은 딱히 없으니까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진 못했지만 뭐 하루에 숙박비 얼마씩 내고 그 민박처럼 하는 그런 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죠. 근데 마침 그 동네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지역 그 기차가 서면 기차를 정비하는 그런 정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철동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다리 지혈하고 병원으로 데려다 줬죠. 그래서 그냥 치료를 받나 싶었는데 이게 그 기차 바퀴가 다 그 신체를 이렇게 짓눌리니까 부위가 이렇게 뜯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뭐 칼이나 뭐 이런 날카로운 그런 부분에 다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약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보호자가 없어서 성인이 몇 명 이렇게 터벅터벅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잡고 그냥 수술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인지 전 몰랐죠. 근데 딱 기절했어요. 기절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일어났더니 그냥 수술하기 전에 봤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제 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냥 다리가 있어도 살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또 다리가 없어졌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13살이면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기절을 했다는 정도는 그 다리를 아마 마취제도 없이 그렇게 잘라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자꾸 썩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마취제 없이 다리를 자른다는 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데 강혁 씨 경우에는 13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그래도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먼저 그 아버님이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빠를 통해서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또 그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얼마간 보내주고 저희를 그 북한에서 이제 데려올 때는 브로커비가 안 들었지만 중국에 데려와서는 이제 브로커비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그 상황에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버님이 일단 저희를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때 한국에 올 때 저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 어려운 일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기대치도 엄청 컸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올 때?
한국에 올 때 제가 15살이었습니다.
아, 15살이면 중2 나이잖아요. 네. 중2는 사춘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 변화가 갑자기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그런 시기인데 대한민국에 중2 나이에 왔으니까 한국 정착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01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탈북민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신기하게 봤죠. 의아하게 보고 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했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이랑 함께 지냈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어디에 있는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 고아원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스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이었어요. 한국 친구들만 한 9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온 친구는 저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마치 동물원에 가면 그 원숭이를 보듯이. 근데 질문이 딱 그랬어요. 왜 형은 머리에 뿔이 없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뿔 없다고, 뿔 나본 적도 없고 뿔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한국에서는 하도 그 빨갱이라고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벌겋고 이렇게 뿔도 나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모형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학교에 가면 제가 학교를 좀 늦게 다녔습니다. 왜냐면 나이는 15이지만 그 학업 테스트를 했더니 그 이게 수준이 학업 수준이 딱 초등학교 5학년인 거예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던 스님이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죠. 두 가지. 검정고시를 볼 거냐 아니면 그 초등학교를 다닐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갔죠. 근데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계속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친구들보다는 선배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되게 까무잡잡하고 여기 주근깨도 엄청 많고 거기다 눈에 쌍꺼풀도 없어서 눈빛도 되게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쟤는 앞에서 건드리지는 못하고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학년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그래도 형하고 뭐 오빠라 불러주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때는 이제 좀 어린 마음이니까 벗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학년이 높은 6학년 선배들이 많이 건드렸죠. 뭐 북한 놈이라 그러고 뭐 왜 한국에 왜 우리나라에 왔냐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계속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를 갔는데 공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선배들이랑 싸워야 했고 분위기가 계속 그 험악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말 그대로 사춘기 때여져서 저도 마음에 그 굴곡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 좋게 학교 갔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되게 기분이 나빠서 상처받고 집으로 오고 심지어는 그 스님이 저한테 집에 맞고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스님들 이제 학교 찾아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쉬운 건 없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고요. 그냥 불구 병신 이렇게 그렇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이 세 글자만으로도 이게 인권이 정말 많이 표시가 됐다, 인권이 많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강력 씨는 남한에 와서 아이스 하키를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아이스 하키는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게만 되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제가 대학교를 보통은 그 탈북민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탈북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학교마다 이제 특례가 있어요.
네, 특별전형.
예. 근데 저도 그 이게 도심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강했는데 그 학교를 가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그 얼마나 지속적인 그 학업 생활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았을 때 그 보통은 많이 이어지진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뭐 졸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그 뭐 환경이 자 어떻게 주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의족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이 의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장애우들을 위해서 좀 그 의족을 이해하거나 또 뭐 환부를 더 좀 더 이해해서 더 좋은 의족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공구를 되게 좋아해요. 공구 다루고 또 뭘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 대학교를 의료보장국과라고 그 의족을 만든 의수족을 만드는 그 과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는 장애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소아마비도 있고 뭐 척추도 있고 절단 장애인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그 등급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대학교에서 그 교직원으로 일하시던 분도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아이사키 장애인 아이사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선수가 필요하니까 이런 그 장애인 동계 종목이 있는데 경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사키를 처음 접하게 됐죠.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20부자 기획 인권생활 뒷담 제16부 한 다리로 쏘아올린 꿈이었습니다.